여러분 최근에 그 대화경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화경찰 그 사진 준비를 했는데 사진 한번 보죠. 지난해 그 10월에 이 스웨덴에서 이런 어떤 경찰 대화경찰이라고 하는 모델을 따와서 한국형 대화경찰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어떤 공권력으로 감시와 통제만 하던 그 역할을 벗어나서 시위 참가자들과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를 쌓아서 갈등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대화경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끼에 이 대화경찰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그래서 이들은 늘 이 시위대 안에 머물면서 늘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점들을 찾아주고 또 대화를 통해서 뭔가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애로점들을 계속 들으면서 해결하면서 계속 대화경찰의 역할들을 감당하지요. 이 대화경찰의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시위대와 친밀함을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평소에 늘 그들과 얼굴을 익히고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그래서 마음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좀 긴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절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적절하게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왜 이런 제도가 나오는 것일까요?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요.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왜 요즘 최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시대 아닙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남 아픔, 어려움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당장 힘들고요. 내가 당장 지치고 내가 당장 답답하니까 뭐 남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예.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과 공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현저하게 부족해요. 결국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의 길은 뭐냐면 문제 해결의 길은 결국 서로 깊이 공감해 주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깊이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해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또 우리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또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지도자는 국민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국민들은 지도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요 일방적 선포였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불신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단순히 전도축제가 아니라 플러스 원 관계전도축제입니다. 관계전도축제. 그런 게 뭐냐면 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관계를 떠나서는 전도도 불가능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떠나서는 전도도 불가능한 시대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길거리 만난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신뢰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속임수로 내게 접근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노력이 없이는 전도도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이 윤치영 씨의 책 아하 스피치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이 공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스피치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사람이 공감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스피치가 있다는 거지요. 그 첫 번째는 이 청중은 그 내용이 자신의 삶에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의 마음의 공감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 일이 내게 필요하거나 내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공감이 형성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원포인트 즉 하나의 뚜렷한 목적이 담겨 있을 때 청중은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네. 요즘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복잡한 거 싫어요. 단순한 거. 정말 원포인트 가장 중요한 뚜렷한 목표가 분명히 보일 때 청중은 거기에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의 심리상태와 감정상태 등 접촉점, 연결고리 등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공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아파왔을 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어왔을 때 어려운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예,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에요.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점, 연결고리 등이 있을 때 비로소 공감이 형성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도 이와 마찬가지잖아요. 전도도 그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물론 아직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기도합시다, 선택합시다, 만납시다, 섬깁시다, 오늘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요? 관계를 정말 신뢰의 관계로 형성해 가도록,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지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고 만나고 섬기고 오늘 공감 주간으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지요. 언젠가 제가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팩트를 말하는 것보다 마음을 읽어내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게요. 사실, 있는 사실을 정확한 정보, 논리적인 사고,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담고 헤아리는 그 설교가 바로 진짜 좋은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읽는 것이 참 어려워요.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음과 함께 그 공감을 일으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노력은 하지만 예,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단어로 보니까 한 두 가지, 물론 컨페션도 있지만 그걸 좀 제쳐놓고요. 한 두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심패티라는 것과 엠패티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더라는 거지요. 심패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대방의 마음을 단순히 동정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슬픈 표정을 짓잖아요. 내가 밖에서는 막 친구와 함께 이렇게 수다도 하고 재밌게 막 웃다가도 장례식장 딱 빈소에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상, 이 얼굴에 슬픈 표정을 막 짓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나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활짝 웃으면서 친구와 막 밥도 먹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 슬픔은 단순히 동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심패티라고 하는 이 공감의 의미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엠패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상대방의 고통에 나 자신을 밀어넣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에 나 자신을 밀어넣어서 고통을 함께 느끼는 진정한 공감, 그것을 바로 엠패티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그저 안 됐다, 불쌍하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이렇게 행복한데 안 됐다 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심패티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더욱 적극적으로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그의 곤고함이 나의 곤고함으로,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그것을 내 나 자신을 밀어넣어서 함께 그것을 느끼면서 엠패티하면서, 그래서 더 간절히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 고통에 넣을 때, 나를 그 곤고함에 넣을 때, 예수를 모르던 그때, 내가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던 그때에 나를 거기에다 적용하다 보면 그 고통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슬픔을 느낄 것인가? 단순히 슬픈 표정만 지을 것인가? 내가 이해하는 척, 내가 그를 공감하는 척, 내가 그의 마음을 느끼는 것 척, 그렇게 하는 것 척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곤고함이 나의 곤고함이어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함, 이 긴박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그런 척 하지 마라. 슬픈 표정 짓지 마라. 그런 척 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그의 고통의 속에 나를 밀어넣어라. 그의 곤고함 속에 나를 밀어넣어라. 그래야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소위 이 말은 감성팔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성팔이 교묘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감정을 이해하는 척, 공감하는 척, 함께 느끼는 척하면서 그래서 내 목적, 그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려고 그런 척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척하면서 흉내내면서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데리고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그 힘이야말로 복음의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밀어넣어야 돼요. 그 고통에 나를 밀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웃의 아픔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척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함께 아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함께 아플 때 함께 눈물 흘려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들만의 울타리에 머문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빛의 빛과 소금으로서 들어가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공감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그저 이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안정된 삶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양정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진실함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성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와이의 몰루카이라고 하는 섬에서 문둥병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깔끔하게 갔거든요. 옷을 잘 정갈하게 입고 얼굴도 피부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도 이 사람들과 같이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와,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사람들과 같이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을 맞대고 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눈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이방 땅에 가서는 이방인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유대인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힘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척하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거리가 많이 생기죠. 아유, 제가 말재주가 없고 제가 신앙에 모르는 게 더 많고 또 제가 잘 뭐라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지식도 없고 성경적 지식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설득과 논리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감동으로 바뀝니다. 감동이요. 서로를 깊이 공감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지다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그를 이해하려고, 그를 공감하려고, 그의 어떤 아픔을 같이 느끼려고 자꾸 다가설 때에 그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지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감동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힘을 가지려면 첫째는 공동체 전체가 영혼 구원에 불타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양정 교회가 영혼 구원에 그 불타는 사명감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우리 양정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알아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단순히 숫자 몇 명 늘려보고자 전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단순히 숫자 몇 명 늘려서 어떻게 뭐 모양새 있게 좀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란 말이죠. 에밀 브룬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진짜 뭐냐? 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탐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전도함으로서 존재한다. 교회는 전도함으로서 존재한다. 불이 타지 않으면 불일 수 없듯이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만 가득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복음이 헛되잖아요.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온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괜찮다. 일평생 다른 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관심 없다.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주님 제가 말재주도 없고 제가 정말 실력도 없고 제 믿음도 연약해서 제 믿음조차도 정말 유지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한 영혼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를 하면서 대다수의 성도들은 관심이 없는 듯 싶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막 소식이 들려와요.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나갑니다. 다음 주에 나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도 지금 대상자 삼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양정교회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온 성도들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특정한 분들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양정교회 전체가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며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도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처음에 주실 때 마태복음 10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얘기합니다.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얼마나 시급했으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마음에 급했으면 먼저 가라. 괜히 고민하지 말고 할까 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가라, 가면서 전파해라. 이게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시급했으면 빨리 한 1분 1초라도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 먼저 가라,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의미는 뭐냐면 전쟁에서 선전포고 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 하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과 싸울 거다라고 하는 선전을 포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기는 뭐냐면 칼과 창이 아닙니다. 이때 무기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라.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전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죄를 창자가 끊어지도록 공감하며 도우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 이것이 복음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의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죄를 창자가 끊어지듯이 공감하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과 신뢰,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신뢰, 그 확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때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가라. 이것은 경계를 넘어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라, 즉 자기 자신을 넘어서 불신자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공감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죄를 공감하여 경계를 넘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경계를 넘어서서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공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에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이 공감의 능력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많아져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품어내셔야 돼요. 다를 때는 이해하셔야 돼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나눌 때,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나눌 때 공감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이상하죠? 강할 때, 성공했을 때, 기쁠 때 서로 공감이 잘 될 것 같은데 참 사람은 묘해요. 성공하면 기분 나빠요. 누가 성공하면 기분 나빠요. 누가 나보다 강하면 기분 나빠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누가 나보다 더 기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감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슬플 때, 그때 공감이 생겨요.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으면서 이해해, 나도 그런 적 있어,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도 힘들었어, 내가 그 마음 내가 100번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네, 얼마나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요즘 좀 질병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많이 힘들죠, 요 얘기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아무 얘기 않고 제 손 딱 잡고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들죠, 요 얘기하면, 그랬더니 2부 때 막 일부러 테스트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는 느껴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진실함으로 와서 목사님 많이 힘들죠 할 때 진짜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질병이 생겼어요. 아마 저뿐만이겠습니까? 저뿐만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내 손을 딱 잡아주면서 많이 힘들겠다, 많이 고생한다, 많이 애쓴다 등 두들겨주고 손 꼭 잡아줄 때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계를 넘어섭시다. 경계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공감의 은혜로 다가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전도는 누구나 다 부담스럽습니다. 가급적 피하고 싶고 가급적 안 하고 싶은 것이 전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됐다, 내가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나는 전도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모멸감을 당하기도 하고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괜히 전도하다가 괜히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로만 만족하자, 그냥 전도는 나하고 담 쌓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담 쌓고 살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성령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 우린 전도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성령님의 공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약한 줄 알고, 우리가 무능한 줄 알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내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한 번 두 번 동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이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쭈삣쭈삣 잘 못해서 주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빠졌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시고 임하시면 내게 능력이 임한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어떻게 바뀐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 실력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말재주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예 애초부터 그 능력 없었어요. 그 실력 없었어요. 말재주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지식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저도 누구와 같이 누구도 영혼 구원하는데 저렇게 기뻐하는데 저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부르짖음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내게만 피해가 안 되고 나면, 나만 편안하면 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모든 슬픔과 부르짖음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공감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불신자들의 아픔과 연약함이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게 하시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 삶이 역전되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마음을 주시어 구령의 열정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말씀 따라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공감의 능력이야말로 한 사람을 다시 살리고 잃었던 일을 다시 찾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감하시는 능력, 함께 아파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켰듯 우리도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함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영혼 구원에 불타는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저 내 삶에만 머무르던 삶에서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뜨거워진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힘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